예레미야 32번 메시지. 예레미야서에 게시된 하나님과 하나됨의 원칙. 이 메시지에서 나는 예레미야서에 게시된 하나님과 하나됨의 성경적인 원칙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완성하심.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으로써 그분의 경륜을 완성하시는지를 계시해 줍니다. 이것이 이 책의 처음 4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원칙인데 그 장들은 많은 항목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많은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근본적인 죄들. 2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두 가지 근본적인 죄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죄는 생수의 샘이요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며 두 번째 죄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죄는 그들 자신의 누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자신을 의지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죄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의 원칙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 그들의 근원이신 그분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는데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표징합니다. 이렇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생명나무에 참여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급을 위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며 그들의 누림을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죄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며 스스로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 성경에 걸친 원칙이며 예레미야는 우리가 인상받을 수 있도록 이 원칙을 거듭거듭 반복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4장부터 45장까지는 12장으로 된 단락으로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들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생수의 샘이요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다랴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돌보는 데 신실했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근본으로 취함으로써 그분과 하나 되지 않았으며 그분으로부터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다면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의견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과 우리를 위해 하실 것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길이며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우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그 역량을 지닌 생명률로서 우리 안에 기록하시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특히 신약의 원칙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게 되어 그분을 모든 것으로 취할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첫 번째 것은 그분의 말씀이며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나 선호를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그분을 말해내는 그분의 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완고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임.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완고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자들의 인도자인 요하나는 도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다리아에 살해된 것을 복수하기 위해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땅에 남아서 그분의 백성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으며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심지어 그들을 땅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으로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의견으로 인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군대 장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에 관해 기도해 주기를 간청했으며 그것이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청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사탕발림의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그가 그들의 말대로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급히 말하는 대신에 예레미야는 10일을 기다렸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그분을 누릴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간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이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요하난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는 예레미야의 목소리 듣기를 거절하고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은 남은 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자들 및 곁에 섰던 모든 여인의 큰 무리와 선지자 예레미야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그에게서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신에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 니무롯의 아내에게 분향하며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이 하늘 여신에게 분향했을 때에는 식물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이렇게 행하기를 폐한 후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포위당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복을 받고 재난을 겪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백성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더라면 거기에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이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목적을 알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더라면 그때에는 자연히 그들이 그분을 살고 그분으로 조성되어 땅 위에서 그분의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칙을 위반해 왔습니다. 우리는 아마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의견들을 표현하며 우리의 선호를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 됨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과 선한 기쁘심을 취하지 않고 그들의 의견들을 표현하며 그들의 선호들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물을 담아 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의로운 가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며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심.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거나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취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렸으며 그분의 규례들을 어겼으며 그분의 계명을 어기고 죄들을 범했습니다. 우리는 부패하여 치료받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완고한 본성, 즉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처럼 변할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 의해 의롭다 함을 받고 그분께 받아들여져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23장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그분에 의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리는 의로운 가지 곧 싹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의로운 가지이신 그분은 우리의 의롭다 함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오사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실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원칙을 보고 그것들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록의 영적인 순서. 예레미야서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으며 이 책에는 확실히 영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적인 죄들, 즉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자신의 웅덩이를 판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여 치유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소망이 없으며 변개치 못할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가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과 의롭다함이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 우리의 생명과 내적인 생명률과 역량과 모든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기록하시게 합니다. 이 생명의 법은 우리의 기능을 위해 최고의 역량을 지니신 삼일 하나님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시며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존재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기 위한 자유를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배하심은 만물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분의 영원한 분배하심에 의해 수행되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완성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속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됨을 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게 될 것이며 그분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특히 신약의 완전한 가르침이며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본질입니다.